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이창의 이쑤시개 이쑤시개
이철의 수식의 시즌 4 12번째 시간입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씩씩하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네.
네, 좋네요.
네. 예,
종합시험을 앞두고 있다고요?
오늘 진짜 이거 안 찍었으면 했어요. 뭐, 진짜 20년 만에 시험 보려니까 마음이 막 너무 무겁고 준비는 하나도 안 되고 고3 때 이후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기 처음이에요.
며칠 있잖아요, 아직.
내일 모레예요.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몇 과목 봐요?
아니, 전 영어가 지금 산더미 같아서.
아, 영어? 네. 되게 영어부터야 나머지 시험 보는 거 아닌가요? 한꺼번에 해결해요?
예.
박용진 전 대변인이 석사과정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을 쓰려면 그 전에 종합시험, 영어시험과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험을 앞두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근데 you're welcome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또 한 분은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한때 고정 출연하셔서 이 수시계를 빛내주던 서양호 실장 나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서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라도 바꿔야지.
그동안 뭐 하다 왔어요?
아, 남 정치하면서 욕만 하다가 참을 수 없어서
뛰어들었는데.
네, 그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 모시고 욕만 직사게도 먹고 지금 이런데 나와서 얘기할 그 처지가 아닌데 유구무원.
지금은 뭐예요? 백수요?
요새는 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성문 한번 써봐요.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뭐.
아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대. 그런 뭐 흔히 쓰는 표현이니까 그 말고. 아니 서양호만의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땠어요?
한번 쪽팔렸죠, 뭐. 열심히 잘하려고 그랬는데.
네.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거 두 번 있고, 정치 일정도 많았고, 통합하는 과정, 뭐, 부터 시작해서.
그 김한길 대표 체제가 그래도 최근에 가장 오래간 대표 체제였는데, 느낌은 뭐냐면, 이렇게 그, 이 지게 위에다가 있잖아요. 막 그, 질그릇들을 막 이렇게 쌌는데, 위태위태 한 거야. 그래서, 이 지게를 지고 가는 사람이 왼쪽을 약간 기울었다가 와가락와락 소리 나고 오른쪽 약간 기울었다가 와가락와락 소리 나더니 와장창창 엎어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 내내 하여간 뭐 저 내부적인 문제도 많고 조건도 안 좋고 이러기도 했고 판단 미스도 많았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보면 참 위태위태하게 잘 왔는데 끝판에 그냥 와장창창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안타깝더라고요.
그 두 분 다 사실은 김한길, 안철수 체제의 핵심 인물이었잖아요?
죄가 많죠, 저.
그죠? 네. 근데 양호 실장은 굉장히 재수로하고 미안해 하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은 그렇지도 않아요.
공천 못 받았잖아, 공천!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뭐, 저도 죄인이라고.
말로만?
아니, 뭐, 다 말로 하는 것도 정치가. 죄송해요, 대표님. 잘못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구나.
예, 뭐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할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래도 비대위도 들어서고 이제 약간 급한 불은 끈 것 같아서 이철희 소장님께서 마침 또 누가 빵꾸 냈다고 해서 떼어달라 그래서 예, 오랜만에 이쑤시개에서 사람들도 보고 싶고
떼어온 거 아니에요?
이 이빨 고치러 김인철 박사님
떼어오라 그런 거 아니었는데?
아 그럼 뭐 하여튼 감사하고요.
에.
그래서 오랜만에 뭐 지금도 자숙하고 있어야 될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대위 구성됐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좀 조질라고 그러겠지.
하시는 분이 넥타이도 메고 다니시고 아주 좋으세요. 아,
좀 전에 안철수 의원 만나고 왔대.
아 그래요?
요즘 안철수 최측근으로 자리매김했다네.
아 얼마 전에 고민하더니 드디어.
근데 의리는 있어요?
아니 뭐 예전에 그 선거 끝나고 이제 당대표 심하이 할 때 인사드리러 갔는데.
당대표를 심하게 해?
심하이, 심하이.
아, 심하이?
어, 심하이 할 때 이제 작별 인사를 들어갔는데, 너무 죄송해서 미안하고, 물론 뭐 리더가 어떤 한 국민이 잘못되면 자기 책임이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사실 안철수 대표 모셔다가 야권 재편에서 새롭게 뭘 좀 해보겠다 그랬는데, 이거 오자마자 뭐, 그 보따리 뺏어갖고, 그 정당 공천 폐지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러고, 거의 뭐, 제대로 대표 모셔놓고 뭐, 대우도 못해드린 것 같고, 제가 그만두면서.
역승드네.
그래서 미안해서 다음에 무슨 일 하시면 한번 꼭 도와드린다 그랬는데, 어려울 때 사람 도와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고 그래서.
돕기로 했어요? 한 거죠?
예, 네, 아무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럴 때 좀.
그게 동무대네?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어려울 때 도와주면 또 뭐.
유일 측근.
아니, 안철수 대표가 또 우리 당의 또 자산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김한길 대표.
체도 자산에 포함되는 거 알죠?
아니, 재산 신고 많이 해봐서 알죠, 잘.
아, 그럼 반성문은 우리 서영호 실장 작품이에요?
아, 그건 아니고 본인이 원래 이렇게 오랫동안 저는 뭐 여름 휴가 전후에 몇 번 뵀는데 그때도 뭐 계속 주변 사람들 만나면서 복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당에서 역할을 잘 했나 봐요. 안철수 전 대표가 의탁을 하는 거 보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기자들 술 먹을 때 맨날 안철수 편 들었더니.
내가 뭔가를 하려면 서양호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제 서양호 실장이 안철수 대표의 장냥이구나. 장자방.
이제 얼마나 깔라고 또 이제.
이게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못 떨어졌어.
그래놓고 구석으로 몰았어 이제.
근데 편지가 그 모양이냐 그렇게 하려는 거죠 또. 반성이 그따위냐 또. 네,
뭐 장자방. 서자방으로 앞으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서실장은 서자방으로 부르겠어요 앞으로.
아니 어려울 때 우리 모셨는데 제대로 못 모신 것 같아서 죄송해서 뭐 어려울 때까지만 좀 도움 드리겠다 그랬어요.
좋아지면 다시 나올 거야?
뭐 그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면 또
계속 어려울 것 같은데.
좋아지긴 해요.
그 계속 계시겠네요.
우리 당하고 같이 뭐 그러지 않겠어요. 당이 좋아지면 같이 좋아질 수 있고 당이 어려우면 뭐 같이
탈당할 가능성은 없어요?
본인이 밖에서 다른 장사하다가 오랜만에 그 다시 합쳐서 크게 평수 늘려서 가게 냈는데 본인도 거기 주주였고 책임이 있는데 그거 접고 다시 내가 보기엔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저 리어카 끌고 댕길 때 훨씬 손님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때 물건은 없었지.
뭐 별건 없었어요. 그냥 이제 그렇죠. 아까 저 보따리 얘기하셨는데 보따리에 쌓아놓고 특별히 보여주진 않다가
그렇지.
오자마자 팽개쳐서 문제긴
한데 점포 하나 얻어서 들어갔는데
예전에 지지율 높을 때는 이렇게 안 하더니 또 이 사람들 왜 그래 이거.
장가 번영회장이었는데.
저는 여전히 안철수 의원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또 뭐예요?
아니 저 그분 예를 들면 정치인은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정치인, 존경하는 정치인, 싫어하는 정치인. 그리고 또 다른 분야가 이제 관심이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잘 몰라요? 대표로 모셨잖아요.
저는 안철수 대표 이렇게 모시면서도 그러니까 아,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깨달을 만한 그런 게 별로 없었다고 봐요. 그리고 아, 저게 도대체 저 판단이 왜 나왔지? 그리고 저렇게 왜 하는 거지라고 하는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아서.
그러니까 모른다는 표현은.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요.
모른다는
왜냐하면
표현은. 네.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죠.
생각은 다르죠.
그렇지.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완곡하게 모른다는 거죠.
저랑 무슨 의논을 나누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서양호
아니 누구랑도 의논을 안 해요.
네?
제가 알기로.
아, 그런 거 아니 서양호
실장. 의견은 많이 들어요. 의견은 많이 들으나?
의견을 많이 전달하셨었구나.
아니 의견을 많이 듣기는 하나?
우리 소장님이.
의논은 안 해. 그죠? 아니?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리더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갈등을 잘 조정하시는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라 그러나 우리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는 보기보다 합리주의자. 사람들은 잘 밖에서 봐서 잘 모르시는데 하여튼 지나치게 합리적일 정도로 다른 사람 의견을 잘 조정,
리더십이죠,
잘 조정하는
리더십.
사람이고 안 대표는 뭐 그 대선 출마 선언도 그렇고 그 야당 민주당과 통합도 그렇고 대선 후보 양보 뭐 이런 거 보면 그 결단의 리더십 아까 말한 대로 주변의 의견을 많이 교환하긴 하되 결정은 당신이 해서 뭐 이렇게 이순신 장군처럼 명량에서
그걸 결단이라 그래?
아니 명량에서 이렇게 다구리 막 붙으면서 사람들한테 감동 주고 막 이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혼자 좀 이렇게 결단해서 이렇게 좀 역사를 비약시키는지 뭐 하여튼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
역사상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을 예를 들어봐요. 결단 리더십이라며.
뭐
그럼 드골이야?
그렇게 또 따지니까 또 안철수는 안철수겠죠. 뭐 누구를
드골은 그렇게 해서 다 헤쳐갔죠.
헤쳐갔죠.
네, 헤쳐갔죠.
뭐 싸움을 이기고 지는 뭐 약간
드골은 국민 투표에서 이겼어요. 막판에는 져서 갔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지셨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
똑같이 던져. 아니 네, 드골
전당원 투표에서 깨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첫 번째로.
예. 네.
여론조사 전당원
하자마자
보내가지고.
본인은 아까 그 회고하신데 보니까 뭐
자꾸 말이 어떻게 안철수 대표 닮아가. 질문에 답을 해봐요. 그러니까 의논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의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저도
어떻게
의논 많이
본인 생각도 얘기해요? 안 하죠? 아,
많이 얘기하는데
해요?
예, 네, 하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그런 걸 못 봤어요.
근데 결국 나오는 아웃풋은 이제 본인의 의지가 많이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아니 그 양반은 그 지난번에 이제 우리 공개 방송할 때 제가 사실 그 그때 예고를 해놓고 방송에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다음 방송에서 제가 얘기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평가 앞에서 어떤 분이 그걸 다 잊어버리고 아니 왜 다음 방송에서 얘기하겠다 그래놓고 슬그머니 넘어가냐 이래서 지금 얘기를 저도 하려고 그러는데 대표직 그만두고 나서 저도 한 뵀거든요. 네. 보자 이래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때는 조금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이른바 토론을 조금 우리가 흔히 하는 토론은 아니지만 토론은 조금 했어요. 뭐 본인이 생각하는 말을 얘기하고 뭐 내가 이렇게 주고받고 했는데 그전에 볼 때는 뭔 얘기를 하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끝이잖아요.
아 전혀 아니든
끝이었거든요.
저랑은 뭐 대화를 참 많이 궁금한 것도 많아서 대화를 참 많이 한 편이었는데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게 토론이요?
그렇죠. 뭐 이렇게 텍스트를 보고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가 갖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박용진 대변인 어땠어요?
제일 길게 얘기를 해봤던 게 아마 제가 공천 문제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잠깐 했었을 때인 것 같아요. 뭐 갖다 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길게 말할 게 아니었고 짧게 얘기하고 짧게 듣고 그리고 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다른 얘기들을 했는데 방금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단답형으로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하진 않았어요. 이래야 한다고 합디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당신 생각을 좀 정리는 하고 있었던 거는 같은데요. 근데 여전히 뭐
나랑은 좀 거리감이 있었구나.
그때는 그 좀 정치에 대한 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자방한테는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고
지금 최근이잖아요.
나는
지금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아, 대표 관두고 나서 만났다고 하셨죠? 그럼 그 역시 똑같은.
아, 그때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기 속내를 확 드러내고, 예를 들면.
여전히 깨끗한 유니폼과 깨끗한 축구화예요. 그러니까 그.
안 뛰어? 땀도 안 났구나.
전반전이 끝났어요. 전반전이 끝났는데, 이게 막 뛰고 격렬하게 했었던 선수들 옷이 막 다 젖거나, 땀에 젖거나, 이렇게 흙이 묻어 있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이걸 경험을 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여전히 유니폼은 깨끗하더라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막 육화되어 있는 이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이해한 것들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전 뭐 여전히 제가 표현한 관심이라고 하는 건 나쁜 표현이 아니라 뭐 가능성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신대요?
앞으로 이제 뭐 할 얘기는 좀 하고 그 원래 애초에 안철수 다음 국민들이 안 대표한테 줬던 과분한 기대 이런 것이 무엇인가 좀 되돌아보고 뭐 새 정치라고 표현했던 안철수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그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구체화 좀 하겠다. 그리고 긴 호흡으로 좀 멀리 보고 그동안은 뭐 상황에 의해서 항상 결단을 해야만 했던 과정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본인 당신이 정치하기 전에 살았던 거는 무엇이 되기 위한 삶보다는 무엇을 이루는 가치를 위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왔는데 정치는 들어오자마자 매번 무엇이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어서 그렇게 국면 국면마다 이렇게 쫓겨가면서 요구받았는데 자기 당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뭐가 이렇게 좌우되는 그런 상황보다는 지금은 좀 한 1기 정치 입문에서 대표 때까지 1기가 지났으니까 좀 돌아보면서 좀 차분하게 본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좀 공을 들여서 그 현장을 다니면서 구체적인 걸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당권 행보, 대권 행보
그런 걸 지금 할 만한 뭐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뭐 답 나오는 거 봐서 나도 붙을까 하고.
여전히 모호하네.
뭐 아무래도 뭐 그 뭐 그러니까 전선을 나눠서 내 편이 누구고 나랑 경쟁할 상대 누구고 이런 데는 익숙하지 않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구절에 뭐 그런 게 있었나요?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잠깐 봤는데 기사로 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간다. 뭐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정치인이 갖춰야 될 기본 자세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하게 하신 것 같아서 좋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 더 보다 더 다부져지고 무엇에 좀 이렇게 단단해진 느낌을 본인이 가졌다는 생각은 들어서요. 다행스럽고 기대가 됩니다.
저는 좀 비판적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한 호감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갖고 있고요. 또 그분에 대한 신뢰나 뭐 이런 건 좋습니다만 여전히 자기 당신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할 건지 누구와 정치를 할 건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 뭐 우리 흔히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안철수 어젠다가 뭔지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내가 뭘 느꼈고 내가 뭘 생각을 했고 내가 어떻게 넘어지면 이뤘을 것 같고 그런 추상적인 얘기는 하나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새정치 민주연합이 그렇게 한가한 것도 아니고 나 같으면 내가 왜 기초선거 정당 공천 이제 폐지 약속을 못 지켰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천은 730 공천은 왜 엉망이었는지 이런 걸 대놓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이게 무슨 저 유명한 사람들 퇴임 이후에 그거 무슨 자기 칭찬으로 일관된 자서전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 실패했습니다. 꿀 꾸다녀. 그 아들한테 혼낼 때 야 너 왜 시험 성적이 뭐냐 만약에 혼낸다고 치면 아, 뭐,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그거 몰라서 묻나?
아, 저는 뭐, 안 대표님, 뭐, 제가 대변하러 나온 게 아니라, 그, 전,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니, 얘기했잖아. 코너로 몰렸다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민주당이 데려놓고 내담아야 하고 하니까, 미안하니까 좀, 미안한 마음으로 좀, 지금, 함께 마음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도 이제 그런 지금 지적한 점들, 정치인이라면, 개인적 소외라든가, 개인적 성찰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정치 리더는 분명히 그 자기가 극복해야 될 대상 그리고 함께해야 될 주체 이런 것도 좀 분명히 하고 과제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좀 뭐 부족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건 사실인데 속으로 갖고 있는데 단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걸 찾고 있는 중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주인공이 아니니까 일단 비대위원들한테 눈을 좀 돌리고 안 대표는 좀 차분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돌아봐.
돌아보 준비해 나갈 것들을 좀
자기를 돌아보지 말고 뒤를 돌아봐. 뒤를 아, 뒤에 예. 누가 있는지 뒤에 누가 서 있다가 없어졌는지
그렇죠. 예 그런 거 돌아보고 이제 과제를 좀 칼을 좀 무기를 정비하고 그런 걸 하겠죠. 뭐 그런
난 정치인의 무능은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특히 민주당 봐봐. 죄악 아니에요?
네.
뭐 저는 하여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자방이 붙었으니까, 안철수 대표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쯤 좋은데? 예. 저도 공감해요. 아니, 제가 아까 축구로 예를 들었는데, 이분 아직 축구 경기의 단순한 몇 가지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이해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저 서양호 실장 우리 서자방께서 축구 규칙 몇 가지 이거 업사이드예요.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이거 그 저기 프리킥 할 땐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잘 하실 것 같아요.
축구룰을 새로 쓰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때는 지났어요. 리어카에 사람들 막 구름같이 모였을 때 딱 그걸 던지셨으면 됐는데 지금은 이 룰을 잘 지키면서 정확하게 득점을 하는 쪽으로 가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개인적인 얘기 좀 하면 옛날에
하세요.
그 제가 대선 처음 할 때 여의도에 보좌관 할 때인데 그때는 이제 운동권 선배들 중에서 미리 정치권에 들어가서 이제 동교동 의원들을 보좌진으로 모시고 있는 선배들은 동교동 분위기가 다 이인제여서 이인제 다 하고 또 이제 그냥 운동권 국회의원을 모시고 있는 선배들은 다 김근태 그 고 김근태 고문을 다 지지를 했는데
뭔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도 감정적으로 난 그게 싫어갖고 왜 맨날 그 중심인 사람은 중심인 사람을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엄마는 노무현 대통령 이름밖에 모르더라고. 저 사람 참 괜찮다고. 그래서 곤조로 노무현 선택했듯이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야당 전체 분위기 보니까 박원순 시장님 쪽 사람 많이 문전성시 막 미어 터지고 그리고 당내에는 아직도 문재인 의원 쪽에 사람을 많이 모인
그러네.
그래서 좀 그런 마음, 미안한 마음으로 좀 돕는 겸손함으로 출발해서 그 지금 이철희 소장님 얘기하신
대박을 노리는구나.
아니 대박에는 뭐 그런 과제를 좀 하는데 좀 작게나마 일조하는 게 우리 당의 소중한 역량이니까.
그런 거, 그런 느낌은 없어요. 이게 왜 저 내 손 타면 다 안 되더라. 어? 아, 나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아, 나는 내가 출마하면 안 되는데 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그래,
조금이라도 기여 있었고.
한 번밖에 됐어?
아, 손학규 대표도 대통령은 안 됐지만 전당대회 때 그때 어려울 때 그 나가라 그러고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당의 변화를 위해서 또 그 분당도
사실은 우리 소자방이랑 가깼던 사람인데 잘 된 케이스가 별로 없죠?
대목질을 하는구나.
네, 반성과 성찰의 의미로 유정의 의미를 거두도록 이번에는
이 방송을 안철수 의원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들어야지.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아, 그래요?
그럼
전화 번호 바꾸시겠다.
들어야지.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제가 하여튼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함부로,
해서
함부로 전기 은퇴하셨고.
아니 근데 나는 저 서영호 실장님을 저 모셔가기로 했다고 그래서 정말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
모셔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요새 하는 일 없고 산에 다닌다니까.
아니 아니 그냥 나는 그렇게 네요. 한다고 봐요.
제가 비인간적인 행태를 주문하는 건 아닌데요. 가까이 아는 사람의 잘잘못에 대해서 냉철하게 보세요. 이건 정치예요, 정치. 그냥 침묵이 아니고 정치라고 한다면 아주 냉정하게 봐서 그 사람의 잘잘못에 대해서 바깥에 대고 할 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얼굴 붉힐 수 있어야죠.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안 친해갖고 좀 더 친해져야 돼. 오해해, 오해.
되게 이런 사람들이 내게 예예. 예예.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또 순박순박하게 얘기 잘하는 타입인데 그것 때문에 뭐 그러신 것 같아요.
장자방은 유방이라는 동네 근달을 황제를 만들었거든요. 유방이 붙은 항우는 명문의 자손이에요. 안철수 대표가 유방이라기보다는 항우 쪽이죠.
그렇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렇죠.
항우 밑에 범정이라는 유명한 참모가 있었죠.
그렇죠.
범정과 항우의 사이를 갈라놓는 이 관계를 써서 결국 유방이 이기죠. 범정이 떠나면서 한 말 있죠. 저런 어린애를 내가 믿고 했다니.
원숭이 아니었나요, 원숭이?
응?
원숭이?
뭐.
아니구나. 원숭이 그러니까 관을 씌워놓은 뭐 이런.
하여간 뭐든. 하여 어린애라 그랬어요. 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범정은 나이가 많은 참모였으니까 범정이 되지 말고요. 이기는 사람 장자방이 되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장자방은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장자방은 만들어놓고 그냥 호련히 사라졌어요.
죽을까봐 죽을까봐
오늘 제일 의미 있는 얘기였습니다. 호련히
호련히 사라지지는 말고
네. 안철수 의원처럼 지금 뭐 취한 지 2년이고 국회의원 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죠. 뭐 경취한 지 2년, 뭐 국회의원 된 지 1년. 지금까지 뭐 초선으로 행세했어요? 어? 정치 짬밥으로 해?
아니 뭐 대선 후보였고 뭐
새정치 한다며.
아니 그러니까
짬밥 인정 안 하는 게 새정치 아니요? 근데 뭐 안 될 때는 맨날 뭐 초선이고 뭐 정치한 지 얼마 안 돼 또 있다고 소리하고 있어.
네.
숨이 일관하게 딱 가야지.
옛날 수첩실장 돌아가자. 깨지고.
그러지. 화끈하게.
아, 어쩌다가 안철수 얘기가 맨 먼저 나왔어. 철수 형이 어떻게 해야 돼?
이 방송 되게 즐겨 들으시더라고. 예전에 지금
그때 그랬죠. 네. 어, 요즘 모르죠. 요즘 뭐 시간 많으시니까 한번 들을 수도 있죠. 그 점수 매고 있을지도 몰라. 야, 세양호 동그라미. 이 체리 꼽혀. 이제 박용진 세모쯤 될 것 같은데?
다행이다. 가끔 전화 주세요, 대표님.
이 분위기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 해도 돼. 나는 말 계속 공개적으로 할 거야. 글로도 하고. 민주당 분위기는 민주당이구나. 새정치민주화 분위기는 어때요?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아, 이거 뭐 잘 시작하나 보다 했는데 그 첫날부터 약간 멱살 잡는 분위기라서 그 모바일 투표 때문에. 네, 때문에요. 이게 좀 그 주말을 거치면서 지난 주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문희상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금, 토, 일, 3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답변 끝에 늘 이 표현이랑 의견 말씀하신 것 중에 반대 의견하는 사람들이 툭툭 나오는 바람에 특히나 이번에 이제 모바일 때문에 박지원 의원하고 정세균 의원이 문제 제기를 좀 세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하니까 그러면 벌써부터 당권, 차기 대권과 관련된 이런 룰을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하냐 이러면서 뭐 약간 삐그락삐그락 하는 바람에 약간 모양새는 안 좋아졌습니다만 어쨌든 실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진영을 짜고 출발하는 바람 한 덕에 일단 당의 어떤 어수선한 분위기는 조금 가닥이 잡힌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비대위원장만 되면 왜 되자마자 되게 사고를 쳐요? 네. 좀 시간을 두고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초반에 어차피 이제 새로 구성했으니까 지금 사실 비대위원도 추가로 누굴 더 넣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네.
그럼 아직 확정도 안 된 건데 물론 이제 뭐 법적으로 완성돼 있지만 그렇게 보면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쟁점 사안을 빨리 꺼낸 거 아닌가요?
개인적 특성으로 일단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문희상 비대위원장님이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긴 하신데요. 옛날에 저 청와대에 계실 때도 그랬고 이른바 그 저 봉숭아학당 이 기자들 중에요. 지금 정치부장 정도를 하시는 분들과 그 뭐 편집국장과 정치부장 사이 정도 있는 분들 중에 봉숭아학당 그러면 다들 기억하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부 출입 기자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문희상 위원장님이 비서실장 할 때거나 이럴 때 기자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온갖 사안에 대해서 다 얘기해주고 해설해주고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쓰진 오프 더 레코드지만 기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상당히 즐겨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인터뷰를 많이 하시면서 그러니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고 다 답을 주신 것 같고요. 심지어는 뭐 개작두 얘기도 나오고 버래장 머리를 고치겠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분명한 당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모바일 투표에 대한 생각은 예전에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있을 때도 그러셨어요. 그렇다고 그걸 그대로 밀고 가자는 생각은 아니지만 본인 생각은 모바일이라고 하는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오해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건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던 건 분명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초반부터 약간 그 서로 갈등 국면처럼 보이고 또 막 종편에서 좋다고 또 그걸 또 부각시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은까지는 이제 안 갈 것 같기는 한데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많은 말씀을 하시는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비대위가 그 비대위 성격이 혁신 비대위냐 관리형 비대위냐 이런 거 많이 나누는데 지금은 당의 실세라고 하신 분들이 모여서 비대위를 구성하셨는데 그런 관리형보다는 뭔가 좀 그 일정하게 당의 위상을 좀 재고시키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게 되는데 룰이나 이런 당내의 그 특정한 당권 주자들이나 대선 주자들에게 관심 있는 사안 말고 이를테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뭐 그다음에 세월호를 둘러싼 정기국회 해법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좀 쟁점이 돼서 네. 그 비대위 어른들 간의 차이가 좀 발생하고 그걸 가지고 당내 소위 말하는 뭐 강경파하고 중도파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싸운다면 오히려 국민들은 관심을 가졌을 텐데 뭐 갑자기 구성되자마자 전당대 룰 가지고 하니까 꼭 우리 밥그릇 싸움 하는 것 같아서 보기는 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비대위원장이 되고, 가장 먼저 던졌던 얘기가 그 이전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의 없는 특별법은 안 된다 했다면 양해를 얻어야 된다. 양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양해라고 하는 건 동의가 동의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이해관계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세월호 유가족과 여야가 이렇게 삼자가 엉켜가지고 안 풀려나갔던 문제에 있어서 야당이 태도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그 이른바 강경파로 분류되는 분들한테는 불만을 살 만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중심으로 해서 엉켜있는 상황을 끊어내는 데 일정한 진전을 이뤄내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 하나와 비대위 구성에 있어서의 예전에는 대리이거나 외부인들이거나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다, 야, 저 내 캐 다 풀고, 어? 그, 저, 계급장 떼고 실제 소유주들 나와서 합시다. 라고 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전에 그 엉켜 있었던 내부 문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해법이었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렇게 모이니까 혁신은 관계없죠. 사실은. 관리인데 책임있게 관리하느냐 아니면 대리관리하느냐 관계였다가 책임있는 관리체제가 만들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책임있는 관리예요?
어쨌거나 책임지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니 선수를 뗄 사람인데. 응? 아니, 선수를 뗄 사람인데 심판하겠다는.
아 그것도 벗어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맞아요? 우리는 보통 룰 만드는 거니까 비대위가 룰을 만드는 거니까 실제 선수를 뛸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그 외부인들이 들어오건 아니면 대리인들이 들어오건 그러면 그 관여를 안 했나요? 다 했어요. 다 했잖아요.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예 룰을 만들 때도 다 드러내놓고 하자 이런 그러니까 게로 받아줘야죠.
뭐. 룰을 만드는데 선수를 뛸 사람이 왜 심판의 역할을 이렇게 마냐 내지는 선수를 뛸 사람이 룰을 만드는데 왜 끼어드냐 이렇게 반론을 하니까 그동안 대리인이 했던 것보다 더 정직한 거 아니냐라는 게 반론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그게 반론이야.
있는 그대로의
그게, 그게 반론이야.
야 신난다. 이제 박용진이 몰렸다.
아니 그런 반론이 있어.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대령 시민이랑 똑바로 해요 진짜.
안 그렇다고?
에?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뭐가 나은데?
저는 제가
하자.
저는 정말 여러 번 이런 걸 봤는데 대리인들끼리 뭐 하고 심지어는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자기 그 개파 쪽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성명서 내고 연판장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낫죠. 거기서 모여가지고 밤을 새고 이렇게 해서 합의되고 끝나면
아니,
그걸로 끝날 거예요. 두 번 세 번 안 가고.
대리인들이나 선수들이 룰에 관여하지 못하게끔 아주 객관적으로 뭔가를 짤 생각을 해야지. 어? 근데 그거를 무슨 저 대리인이 안 나오고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니까 진전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 거기다 대놓고 아니 개파 수장들이라는 신분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망라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앉혀놓고 나서 자 개파주의 종식됐다라는 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개파를 전제로 대장들을 불러다 놓고 구성했는데 자 이제 개파주의는 없습니다라는 게 이게 형용무술 아니에요?
개파주의와는 좀 다른 저는 개파주의 의견은 좀 뭐 비슷한데 이 지금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 대단히 솔직한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드러낸 거잖아요.
이게 솔직한 거예요?
예. 네. 아니 이른바 김한길 안철수로 대표되는 중도파
이거 대놓고 하는 거니까 솔직한 네, 거지.
참여를 하지 않고 혹은 배제됐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당에서 어쨌거나 뭐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은 다 참여를 하는 거니까 그런 그룹들이. 그런 면에서 만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 나거든 혹은 비대위에서 결정 나고 그다음에 또 막 외부에서 반대 소리 나오고 뭐 여기 개파가 들고 일어나고 이런 일은 없겠죠. 책임 있는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본인들이 책임졌으면 개파를 눌러야죠. 근데 만일에 여기서 결정했는데 돌아가서 개파에서 들고 일어났다. 그럼 이제 그 양반은 정치 끝나는 거죠, 이제는. 이제는 아니, 끝나는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민주당이
해장수 민주연합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민주당이라고 이제 좀 등록된 또 정당이 하나 생기고 있으니까. 네. 새정치 민주연합이 정말 저는 갈 때까지 갔다고 봐요. 갈 때까지 가서 개파 수장들의 연합으로 지도부로 그것도 비상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꾸린다라는 거는 저는 너무 호환무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저 모름지기 공당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개파라는 것도 미국 정치를 분석하는 사람들 얘기 보면요. 이 개파가 미국 정치 발전의 엔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엔진일 때는 뭐냐면 누구를 좋아서 매 사람끼리 모여 있는 걸 개파라고 그러진 않아요. 또는 우리가 정파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본인들이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형성이 됐다. 이걸 하고 싶다라고 꺼내놓고 그게 그 당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을 해요. 그런 식의 개파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있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자, 우리 당은 그냥, 아, 부족들, 개파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부족장들이 와서 그냥, 연립정권, 응? 연합 지도부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 다르냐, 이 말이에요. 왕건이야? 그럼 그래서 얼마나 뭐 지지도가 올라갈 거며.
비대 있잖아요. 비상한 상황에 비상식적인
비대
결정들을 할 수
있죠. 안일비자 대책 없는 비, 위원회
뚱뚱한 비대는 아닌 거죠.
그렇지 안일비자니까.
그 농담이라고 맨날 하시대. 내가 죄라면 비대한 죄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문희상 위원.
그런데 그 내부에서 그 공개적인 문제 제기 안 나오고 국회의원들끼리 담합해서 그런 지도부를 구성하고 또 거기에 혁신위원회를 또 만들잖아요. 원혜영 의원이야 뭐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죠? 굉장히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정말 정의가고 좋으신 분이긴 한데 혁신위원회의 자리에 과연 적임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해볼 대목이 있겠죠. 또 무슨 저 새정치민위원회 하면 원혜영 의원이 전화해서 혁신위원회 좀 같이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무슨 통과 의뢰도 아니고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죠?
아, 이철희 소장님한테?
네.
아, 역시.
모두가 찾는.
그냥 툭 던져보는 거예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 아이, 어떻게, 저희, 우리 당의 선의를 그렇게 또, 아무리 당이 싫더라도, 그 사람의 선의까지 의심해서는 안 되죠, 소장님.
선의?
빨리 한마디 하세요.
뭔 선의?
박용진, 우리 그동안 당했잖아. 빨리 한마디.
그래요.
그런 점에서,
틈을 안 주는데?
아, 뭐 얘기할 거 있으면 하세요.
아니, 아니. 넘어가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말 참 위험한 길로 가는 것 같다. 더 뭐 얘기하면 또 악담이라고 할 거니까 뭐 그런 얘기는 좀 아끼더라도 아니나 다를까 룰 갖고 초반부터 쟁점이 형성되고 다툼이 있으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네? 모바일 투표를 도입할 건지 말 건지 나는 그 정당의 선택이라고 봐요. 난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정당에 쓰겠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뭐 진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다만 투표는 투표답게, 응? 뭐, 대리투표가 허용된다든지, 합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 있습니다만, 예, 편법으로 가능하다든지, 이런 건 다 저는 봉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드러난 허점들을 다 완벽하게 메운다는 전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리투표, 아, 저, 모바일 투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시비 걷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의 뭐, 모델로서 그렇게 가겠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논의들이, 거당적 차원에서, 어? 그 당원들이나 뭐 또 그분들이 표현하면 지지층들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이렇게 이게 수렴시켜 나가야 되는 작업 없이 그냥 비대위원장들 비대위원회 안에서 불쑥불쑥 얘기 꺼내놓고 말씀 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나 지금 주고받으면 그게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살아나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차 타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죠. 택시 타면 선거 지고 나서도 욕 많이 먹었는데 요새도 뭐 택시 아저씨들이 우리 기사분들이 듣기 민망할 정도로
아 지긋지긋해요. 네. 솔직히 물론 이제 지금의 그 정서만 갖고 나중에 선거 때 표를 어디 찍느냐는 좀 예단하는 건 좀 무리긴 하죠.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이 모양으로 있으란 법은 없으니까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전당대회라는 계기가 있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드러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참 못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참 해도 너무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제가 문희상 비대위원장 같으면 저는 제일 시급한 게 그럴 거라고 봐요. 뭐 우리 한의원 하는 말로 기득권 내려놓자 이러면서 뭐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나이 든 사람들 좀 그만하자 이제. 나부터 안 할 테니 여러분들도 좀 그만하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좀 길을 열어주자.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 그러면 동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럼 개파 수장들 불러놨으면 야 우리도 이제 어지간했잖아. 그만합시다. 그런 걸 결의하면 어떨까?
네 이번에 초선이신 인재근과 문재인 의원 무슨 얘기냐고 하시겠죠.
그분들은 해당 사항 없지. 그분들은 해당 사항 없지.
그럴까 봐 김한길 대표가 안 들어간다고 그러셨나?
정치적으로 경륜이라는 거, 선수라는 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뭐 몇 선 이상, 몇 세 이상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라고. 일종의 폭력일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인적 쇄신 내지는 인적 청산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그 물꼬를 누군가는 좀 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야말로 결단이나 용단으로 뚫리는 거 아니에요? 또는 밑에 세대가 진짜 힘으로 밀어붙여서 세대교체를 이뤄낼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흔히 386, 386의 몫이라고 하는데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기동 기왕의 시니어들 그룹 아닌 주니어 그룹에서 뭔가 좀 새로운 대안들을 찾는다고 한 게 박영선 비대위원장인데 또 성공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과거로 확 돌아가서 비대위원장 비대위가 구성이 됐고 그 안에는 그 기존 질서를 정확하게 그냥 공개적으로 승인한 상태에서 그냥 대표들 뽑아올려서 하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뭐 당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뭐 주로 그런 사람만 봐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싸늘하거든요. 응? 정말 싸늘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한두 번 경험하냐. 응?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여론이 안 좋은 거 과거도 여러 번 그랬다. 그래도 꿋꿋이 살아남았고 버티더라. 정치는 현실로 판단해야 되는데 너무 요란 떨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또 할 말 없기도 하고.
근데 우리 당이 좀 비대위 보면서 뭐 안타까운 생각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뭐 손학규 대표, 안철수 대표 그리고 또 짧게는 비대위원으로 뭐 위원장 적임자인지 모르겠으나 이상동 교수 영입 과정을 보면 뭔가 내부에서 변화의 흐름이 없을 때 외부에서 변화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당과 경쟁하거나 당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기존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 분들 아니면 정통 뭐 당의 본류인 사람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때론 선거 때 잠깐 어떻게든 나쁜 말로 하면 이용당하다가 그냥 팽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분들은 하나의 흐름으로 정착하지 못할까 당이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분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건 아닌가 좀 그런 건 좀 많이 아쉬운 대목 지금 비대위를 보면 특히 이럴 때 그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좀 방을 청소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손학규 대표 이런 양반들이 정계에 은퇴하는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좀 씁쓸해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우리 당의 지금 현재 리더십의 그 현실이 아닌가?
혁신은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안 주어지면 못할까요? 내부에서 혁신 깃발을 들고 나와서 뭐 신구 갈등이든 내지는 뭐 또 다른 뭐 주제를 놓고 싸움이 붙든 음? 그런 걸로 해서 뭔가 안에서 분명한 쟁점을 갖고 싸우면 과정을 통해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혁신이 위원장을 누구로 할 거냐에 따라서 마치 혁신이 되고 안 되고처럼 생각하는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정치 문법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뭘 바꿀 거냐. 이걸 얘기하는 게 정치의 첫 번째 문항이죠. 근데 내가 하면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시물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데 내가 하면 잘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리더들 중에 만나서 제일 답답했던 경우가 그런 거였어요. 나를 도와주셔. 왜요? 내가 하면 잘할 거야. 왜요? 내가 쟤보다 잘하잖아. 이런 얘기만 반복하시는 분들 한 시간 반 넘도록.
그 박근혜 대통령 TV토론 나온 오법 아니야?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 리더들은 사실 믿을 게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얼 바꿀 건지 그리고 어디를 갈 건지를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쓰러져도 그 방향을 가던 사람들이 그 동의하에서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가는 건데 지금 답답한 건 새정치 민주연합은 사람만 계속 생각을 하죠. 어디로 갈 건지 정하지 못하고 안철수 대표에게 가장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안철수 대표 스스로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지를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아이디어와 비전, 이상 이런 것들을 얻어와서 얽었기 때문에 또 그거를 표현하려고 최장깁도 모셔보고 윤여준도 모셔보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그 이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그걸 대표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방향이 있으면 그게 그 뭐 냇물이 흘리든 흐르든 뭐 개굴탕에 빠지든 수렁에 빠지든 꾸역꾸역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새정치 민주연합의 가장 부재한 건 정치의 첫 번째 줄, 무엇을 바꿀 거고 어디로 갈 건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130명 국회의원한테 저기 주관식으로 물어보면요 다 다를걸요.
근데 그 왜 그게 안 나올까요?
그렇죠. 원래는 혁신이라는 건, 혁명이나 이런 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먼저 결단한 사람이 치받고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는 사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고 해서 싸움이 나고 그 안에서 승패가 나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의 그동안 혁신들은 보면 이렇게 약간 좀 정치적 타협의 부산물로서 이렇게 선거 패배한 이후에 하는 하나의 요식행위? 절차적 과정으로 이제 전락한 그런 면은 좀 있는 거죠. 당내에 있는 이런 문제의식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그 목소리를 내서 이제는 좀 그 견해를 달리하는 거를 조용하게 또 전당대회를 차분하게 치르는 것보다 서로의 생각들을 털어내놓고 이러면 우리 다 같이 망한다. 이렇게 산으로 가야 된다, 들로 가야 된다, 바다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백가쟁명처럼 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철희 소장님 어느 신문 칼럼에 쓴 것 같은 걸 보는 기억이 납니다.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서실장 캐릭터는 달라졌네, 그죠? 옛날에 이수식이 할 때의 캐릭터는 이게 아니었는데.
나도 방송만 하면 좋겠어.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좀 제도권 정당이 들어가니까.
책임 있는 당국자 같아. 말하는 게.
아니, 당 대표실에 들어가면서부터 좀 그랬죠. 막 말 조심하고 그때도 그때부터 이수식을 못 안 한 거죠. 도의적 책임지고. 지금도
뭐 되게 그렇고. 변화를 만들 때 궁정 안에서 뭔가 변화를 도모하다가 안 되면 바깥에서 병력을 모아서 밀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국지도 보면 반동탁 연합군을 편성해서 막 거기 저 끝에 있던 사람이 조조잖아. 그잖아요. 근데 저 앞에 있던 사람이 원소고. 근데 어쨌든 원소하고 조조가 공통 분모 안에서 했다가 그럼 둘 사이도 나중에 경쟁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는 원소도 없고 조조도 없고 원술도 없고 또 누가 있어요? 공손찬인가? 누구지?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없냐 이거예요. 깃발 들고 나와서 이거 부시겠다. 이런 걸 좀 다시 내가 일소하겠다. 뭐 이런 깃발이 없을까요? 꼭 그건 전당대회 열려야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깃발 들고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이제 박용진 대변인 이런 젊은 정치인들한테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대변인?
정진 한번 깃발 들었었지.
잘근잘근 밟힐걸요.
원체 그 토대와 기존 세력들이 완강해서 그런 건가? 그 조건의 문제인가?
글쎄, 그거 뭐 옛날에 우리가 뭐 그 과거 사례가 몇 개 없으니까 그렇기도 한데요. 40대 기소론을 얘기할 때 그때 진산체제가 아주 강고했잖아요. 튼튼한 주류 이 진산체제라는 게 간단치 않았는데 그거 무슨 처음에 계산하고 덤빈 거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불쑥 지르는 거잖아.
그렇죠.
주특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불쑥 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공동전선도 형성하고 그 안에서 경쟁이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이게 시너지가 난 거거든요. DJ도 들어가고 이철승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쨌든 진산체를 엎었잖아.
네.
그리고 위너는 물론 김대중 당시 후보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건 저는. 그리고 바깥에서도 그러면 바깥에서도 응원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 잘한다.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힘을 보태줄 것 같은데 너무 소란이 없어요. 여기는 평화로워. 그렇지 않아요? 거의 총만 하여간 뭐 가면 뭐 울고불고 난리라며. 응? 볼만하다며. 언제 가서 그거 핸드폰을 한번 찍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편집해서 내보내게.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 국회의원 안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싶겠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40대 기술원의 예도, 김영삼은 한 3선이었나? 그리고 3선이었나? 4선이었나? 이랬었고요. DJ도 재선 의원이었고, 이미 그 둘이, 원내 총무 경선도 한번 세게 붙어서, 일정한 세도 있고, 지명도도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게다가 이제, 뭐, 그 당시 제1야당인 신민당이 처해 있는 상황은, 사쿠라다. 이런 이제 비난 속에 휩싸여 있고, 대중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열기 같은 건 전혀 받아내지 못하고 있었고, 10년째 가고 있는 박정희 정권의 철권 통치는 더 강화되어 가고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반영해서 가는 건데요. 지금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답답해 하시긴 하는데 그런 뭐 사실 그런 면에서 없는 거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뭐 리더가 중심이 돼서 이걸 이렇게 바꿔봐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있는 조건에 대해서 불만, 비판, 문제제기, 반대 이것 하는 것이 제1야당 역할이라고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게 이럴 때는 뭐 미국 선거, 미국의 정당사를 이렇게 보거나 다른 나라도 이렇게 보면 정당이라는 게 선거에서 지면 사실은 좀 큰 위기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큰 위기가 특히 그렇죠? 대통령 선거, 국가 권력을 놓고 싸우는 선거에서 지는 건데 그러면 기존 노선에 대해서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서 이제 혜성같이 등장. 왜냐면 그때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욕구들도 많이 생겨나니까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잡거나 또는 뭐 깨지거나 이러는데 여기는 선거도 질 만큼 졌는데 왜 그런 장수들이 안 나오냐 이거죠. 그리고 그런 장수가 처음 나와서 깨지면 그 다음 장수가 나와서 하면 또 쉬워지거든요. 단번에 내가 나가서 먹을 수는 없어도 계속 그런 도전들이 이어져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조금 더 큰 인물로 돼서 나타나고 하면 진짜 큰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자리가 주어지면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잘 되지도 않잖아요, 사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당대표라고 하지만 의원들의 등살에 뭐 권한 다 행사도 못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매번 의원총회라는 걸 열어서 그 안에서 모든 걸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의 이 뭐라 그럴까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 같아요. 일반 당원들은 무시되고 또 뭐 이렇게 원로들도 가끔씩 이렇게 등장해야 되는데 거의 일상적인 플레이어처럼 하는 것도 저는 좀 어색하고
뭐 뜬구름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당 시절부터 보면 정당으로서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거의 갖추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당원 얘기하셨는데요. 그럼 당원으로 호명된 사람들이 누구냐. 선거 때 경선 때 이렇게 표 찍으러 주러 오는 사람들이 당원이냐. 동원되는 그냥 자기 지지층일 뿐이라고요. 당원으로서 적어도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지난번 문희상 비대위. 때는 심지어 4만 명까지 확인됐었으니까 돈 내는 사람만 확인했는데 4만 명 나오더라고요. 울더라고요. 그때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그 보고를 딱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울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왔냐고. 근데 그날 보면 200만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까보니 당비 1,000원을 내고 있는 사람이 4만 명인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통진당 흉봤지만 통진당만큼도 안 되는 숫자. 10년 전 민주노동당 숫자만큼도 안 되는 숫자의 수를 가지고 당원을 가지고서 당이라고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그럼 이 당은 뭐야? 이 당은 그저 권력을 경험해 봤었던, 국가 권력을 경험해 봤었던 국회의원의 연합체, 자영업자들의 상인연합, 이렇게 얘기되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 기본,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뭐 지극한 어떤 지향, 그리고 이걸 공감하는 다수 대중들의 연합, 이게 이제 정치잖아요. 그러면, 야, 전쟁이다, 나가자! 하고 딱 사람들을 호명하면 왁 나올 수 있는 상비군들, 이게 당원인데, 이 당원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선거 때면, 전쟁 때면 늘 와장창창 깨지는 거예요. 그냥 투구를 썼는지, 갑옷을 입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창인지, 부엌칼인지도 모르고 막 들고 나갔다가, 싼만하고 그냥 터지고 들어오는 꼴인 거죠. 그래서 저는, 혁신을 한다고 그러면 뭐 대단하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누가 당원인지 당신 왜 우리 당원이 되었는지 돈 1,000원 냈어요 안 냈어요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뭘 때문에 세상을 바꿀 건지요 라고 물어야 되고 그걸 물으려면 내 생각이 있어야죠. 지 리더면 나 세상 이러려고 바꾸는데요 제 생각에 공감해 주시겠습니까 함께해 주시겠어요 이렇게는 차근차근한 게 있어야 되는데 보스에게 줄 자서고 개파에서 예쁘게 보여서 공천만 받으면 만년 2등이 보장되는 소선거구 제도에서 무조건 당선되니까 서울하고 호남하고 또 일부에서 바람 불면 충청에서 되고 충청 수도권에 되니까 이렇게 편한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개파 수장한테만 잘 보이고 공천만 받으면 되는 구조. 그리고 다수 뭐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눈치 봐야 되는 당원도 없는 구조. 가서 야 대의원 200명 임명이야 그러면 선거 때 자기 도와줬던 사람들 중심으로 쭉 임명하고 모자라면 자기 부인 넣고 이렇게 하면 되는 구조. 이게 무슨 당이에요. 이 구조를 깨지 못하면 사실은 안에서 깃발을 들든 밖에서 들고 들어오든 그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맺힌 게 맞는가 보네요.
왜 거기 있어요?
아, 일단 밀고 들어왔는데, 밀고 들어왔는데 나가는 문이 어딘지를 잘.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주노동당을 만들었고 거기서 10년을 같이 해봤기 때문에 그 이거에 대한 걸 정확하게 있어요. 사실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희상 위원장님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바꾸는 거는 참 답답해요. 많은
그러니까
분들이.
예. 저는 당비 당원이라는 거가 깊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요즘 시대에 뭐 당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처럼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당비 내라는 거 자체가 웃긴다고 나는 생각해. 다른 나라도 뭐 거의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비 내는 당원 시스템이라는 게 나는 이게 원론적으로 필요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200만 당원 구조 이건 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정리하고 당원 만 명에서 새로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요. 탈탈 털어내고 새롭게 정리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정당이 선거에서 지면 왜 졌는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정당이 하는 게 그런 기본 아니요? 한 사회의 인구 통계적인 이렇게 분석을 쭉 해보면 일 그룹 있고 저 그룹 있고 뭐 그다음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층위를 나눠서 따져봤을 때 요런 그룹은 잡아야 메저리티가 되겠다 다수파가 되겠다는 결론을 내잖아요. 네. 그럼 거기를 잡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가야 되고 노선은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내잖아요. 어떤 뭐 아젠다를 먼저 꺼내야 되고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
그렇죠.
그게 없으니까 뭐 어디서부터 뭘 꺼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 하자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도 제가 볼 때 우선 한 2, 3억이라도 쓰면 되거든요. 전문가들 붙여가지고 우선 이렇게 조사를 좀 돌려서 사실 좀 축적된 것도 있어요. 그걸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좀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럼 뭔가 좌표로 갖고 가야 되잖아. 그런 거 없어요. 응?
근데
그럼 뭐 메저리티를 만드는 다수파를 만드는 전략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고.
우리 당이 새정치 민주연합이 한 가지 재미나는 게 우리 새누리당도 그런가? 이 당의 변화, 이 국회의원들 진짜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지난한 당의 개혁의 과제보다 그 당은 그냥 이대로 놔두고 평소에 한 20% 지지, 15%에서 20% 지지를 가져가고 대선 때, 내지는 지방선거 때 어디서 뭐 소위 말 손학규든 안철수든 박원순이든 당 비당적인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단일화 딱 해서 또 위기 넘어가고 그 당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의 동력을 가지고 그 지도자가 되고 리더십을 구축한 다음에 대선에 나가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보면 모자란 당의 지지를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지지를 비당적으로 당과 거리를 둔 인기 있는 사람과 선거 때 일시적으로 그 연대 연합 통합하면서 그 위기를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좀 넘어오지 않았나.
그게 정당 정치 내지는 정당 선거와 운동 정치, 운동 선거로 대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대 민주당의 구도, 새누리당 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새누리당 대 비새누리당 구도. 이게 야당이 지금 즐겨서왔던 방식이죠.
그렇죠. 네. 예, 예.
그 비 내지는 반세력을 다 모아보자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한 4대면 나머지 6을 다 모으면 이긴다. 이런 쉬운 선택을 한 건데 근데 이 6도 담을 바구니가 해서 담길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는 그 뭐 예를 들면 전선체 같은 국민운동 같은 이런 걸로 묶어낼 수 있었고.
정당이 또 쎘고.
하여튼 또 후보가 센 사람이 있으면. 후보가 아주 이렇게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검증돼서 대중을 이렇게 동원할 정도 힘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런 정치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당 대 정당으로 붙는 싸움이고 이걸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인물 대 인물의 대결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야당은 지금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싸움의 태세 자체가 진영 자체를 못 꾸리고 싸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이렇게 자극적인 지금도 사실은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사실 지난번 한겨레 칼럼에 썼던 말 중에 핵심이 그거였거든요.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는 법을 좀 배워라. 선거에서 다수파 소수파로 갈려서는 소수파라는 걸 좀 감내를 할 줄 알아야지 소수파가 마치 다수파인 것처럼 모든 걸 안 된다 그러고 결제하겠다 그러면 반대 상황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죠. 다수결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리도
없나. 10개 중에 뭐 한 5개는 인정해 주고 두세 개는 타협해서 먹고 한두 개 가지고 끝까지 반대해서 어떻게 좀 좌절시키겠다. 이렇게 해야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안만 나오면 대통령을 조롱하면 과거에 뭐 새누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조롱했으니까 복수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서 좋은 뭐 해법이 나오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MB를 얼마나 조롱했어요. 근데 뭐 안 되잖아. 박근혜 저렇게 조롱해도 그게 그냥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리잖아. 근데 뭐 달라져요?
저는 정당 오래 정당을 해온 사람으로서 약간 걱정되는 거는 정당이 자기 기능을 정치 변화나 이런 걸 잘 못할 때 항상 보면 사람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뭐 그 열광이 아마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노사모의 열광도 당내에 그 주자 당내에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변화를 요구했던 것 같고 뭐 비근한 일 안철수 대표에 대한 것도 그런 것 같고 지금도 이런 정도 상황이면 외부에서 작은 충격에도 그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제일 걱정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을 튼실하게 건설해서 싸우는 방식은 사실상 포기했고 그것보다는 반 내지는 비 그러니까 비기독권 뭐 비보수 내지는 반보수 세력 전체를 규합하는 운동적 방식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운동적 방식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후보가 있어야 돼요. 아주 강한 후보가 있어서 전체를 규합할 수 있어야 되고 대중의 정서를 막 끌어올릴 정도의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대선은 그런 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에 뒷심이 딸린 거기 때문에 근데 매번 그렇게 하면 올라와 나시게요. 한번 붙어보다가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선거라는 게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게 선거긴 하지만 대선을 5년으로 놓고 보면 선거 대선이 벌어지는 기간은 길어야 1년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그렇죠. 4년은 일상정치의 영역인데 일상정치는 배지들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당이 튼실하지 않으면 일상정치에서 노상지기 마련이에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여당이 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정치에서 조금씩 조금씩 얻어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또 선거정치로 선거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사실은 후보 중심으로 이렇게 막 갈리는 거 있잖아요. 뭐 박원순파, 문재인파, 요즘 안희정파, 안철수파는 많이 수그러들었더만요. 이게 나뉘는 게 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안철수파 여기 한 명.
일당 100이잖아.
일당을 100만 원 줄지.
대표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으로 쪼개기 시작하면 시너지가 안 나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사실은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이런 정도 대선을 그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누리당과의 전선을 뭘로 가져갈 거냐에 대한 토론을 좀 해야 하는 게 좋아요. 자기들끼리. 이걸 또 당이 사실 그런 걸 조직해줘야 되고 길을 열어줘야 돼.
당이 해야지 그걸. 뭐.
아니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당은 그런데 신경 안 쓰잖아.
안 쓰죠. 그러니까 그 정당의 이제 대변인으로 이렇게 큰 정당의 대변인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최고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한 30분 정도를 해요. 그때 무슨 당무를 결정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 뭘 누가 무슨 얘기 할 건지 그 말거리들 뉴스거리 누가 잡을 건지 그걸 결정하는데 일단 대표가 큰 거 이거 뭐라고 얘기해도 되는 뉴스 될 만한 거 대표가 이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나머지 전당대회 서열순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5등, 6등 하신 분들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뭐라고 얘기해도 기자들이 한 반쯤은 나가고 기사도 잘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다들 제1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뭔가 중대한 결정들이 있겠거니요. 중대한 결정은 주로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들이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대변인이 하는 이야기를 대변인이 하는 정도의 현안 이야기 어젯밤 9시 뉴스에 나온 이야기, 오늘 아침 신문에 등장한 이야기를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반박하거나 비판하거나 새누리당과 대통령을 이렇게 흉보거나 이런 정도가 그 일상 정치인 것으로 비춰지는 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이 당이.
그렇죠.
저는 또 하나가 뭐냐면 왜 교육이 없지? 무슨 당에 교육이 없나? 그리고 여성위원회 가서 물어봤죠. 우리 당에서는 당원들한테 성평등 교육 안 시키나요? 그 하긴 해야 되는데요. 점점점이에요. 안 해요. 어디서도 안 해요. 국회의원들 상대로 성평등 교육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당에서 그 하다못해 대의원으로 선출되는 사람조차도 무조건 당에서 그 제시하는 기초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성평등 교육, 장애인 인지 교육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의 강령 교육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교육들을 하는 과정 자체가 그걸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당을 튼튼하게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뭐 옛날에 우리 뭐 볼셰비키 러시아 혁명할 때 알고 있지만 이스크라 배포하고 이거 나눠주는 과정 자체가 당을 건설하는 과정이었던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예배보고 성경 한 구절씩 나눠 읽는 거 이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독교의 힘이고 카톨릭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향하고 무엇을 같이 공부하고 무엇을 같이 하는지를 공감하는 정당의 힘을 갖추는 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가장 복원해야 될 첫 번째 과제라고 봐요.
당대표 하면 좋겠다.
하고 싶어.
박용진.
내년 1월만 기다리고 있어.
국회의원보다 당대표를 했으면 좋겠다.
저요?
그러니까 당을 바꿔서 그.
국회의원도 못하는 놈이 무슨 당대표를 해?
정치를 바꾸는 게 필요한 것 같아, 지금. 당을 좀. 그런 리더십을 좀 누군가 보여주길 바라는데.
아, 정말 하고 싶은, 정말.
용진이가 당대표가 되면, 박용진 전 대변인 당대표가 되면 내가 가서 움직이라도 해줄게.
아이고. 김한길 안철수도 등살해.
김구라 강영석도 우도 오는 건가?
데리고 와서 뭐하게?
문지기.
저쪽 가면 대접 받는데 뭐 문지기를 해.
아, 참 해야 할 일은 뻔한데 그렇게 안 되는 구조를 놓고 참 우리 셋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려니까 답답하네요.
하여간 뭐 바깥에서 이러저러한 논의들이 좀 진행 중입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이제. 예. 불려다니기도 하고 뭐 기동량도 하게 되고 뭐 이래서 얘기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에 사람들도 약간의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건 다음 시간에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안철수 의원 만난 얘기는 뭐 서영호 실장이 충분히 얘기한 걸로 대체하고 또 김성식 전 의원 만난 얘기도 제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못했네요. 요즘 근래 몇 번 보고 있으니까 묶어서 한꺼번에 제가 또 다음에 정리해서
기대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 봤거든요. 최근에 뭐 여러분들 얘기하면 다 아실 만한 분들 많은 분들을 봤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닥이 잡히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 실장 뭐 그동안 표정 보니까 고생 많았던 것 같고
이번에 지위가 확 올라갔는데 채측근으로
우선 대하는 태도가 진중해졌네요, 그죠? 네. 말씀하는 것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근데 별로야.
할 수 없어 이 제도권
살살 코로나 몰더라고. 아 이거 결국 한 방을 날리려구나.
이 제도권 이게 사람을 이게 옛날처럼 막 욕도 못하게 하고.
요즘은 캐릭터의 시대야. 내가 볼 때는 지금 캐릭터보다는 전에 캐릭터가 훨씬 먹혀.
다른 사람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라는 거 아니야?
돌아갈 생각이 없어?
아니 지금 일단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아서 좀 잘 좀 모시고.
난 일로 돌아오라고 내가 언제 제안했어요?
오늘 그래서 부른 거 아닙니까? 간복이 아니야 간복이. 오늘 완전 땡이네.
오늘 해보니까.
역시
당무관 안 보는 게 좋겠어.
역시 당으로 간 놈들은 안 돼.
안철수 대표도 자기 스타일을 잃어버리는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 실장도 서자방도 스타일 잃지 말고 하던 대로 하세요.
예전에 그저 들고 댕 갖고 댕기시던 리어카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래봐요. 어딘가 있으실 거야.
있을라나?
소심으로 돌아가.
아니, 누가 가져가 본 거 아니야?
그랬었어. 진짜로 홍수에 떨어내갔을 수도 있겠다.
아니, 누가 가져가서 고물상에 팔았을 수도 있어.
대표님, 좀만 참으시자고요. 이 조롱, 이 모형.
조롱?
아니야, 나 진심으로, 진짜.
나를 완전 조롱하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는데?
와신상담, 절치부심.
그렇게 뭐, 의원에 간 좋은 시설에 앉아서 무슨 와신이 되고 상담이 돼요. 응? 어려운데 누워서 이렇게 핥아야지. 와신 상담이지. 오늘은 서영호 실장 서자방으로 임용된 걸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승격무대입니다. 승격무대.
앞으로 단묵 정치를 서자방이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 흥미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 안철수에 대한 애정도 버리지 마시고 당분간은 좀 갖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달라진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네. 아,
그렇고요. 오늘 결론은 박용진을 민주당 대표로 만들자.
새정치민주연합.
아, 새정치민주연합.
없어진 당이니까 거기 당대표라 이런 말씀이신 거야.
다시 그러면 박용진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것도 좋은 생각 같아요. 본인이 진짜로 기성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의 필마 깃발 들어 깃발.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서 가요 무대로 올라가시길 축하해요.
가요 무대 간 거야?
그럼 품격이 달라졌잖아요. 말은 전국
1080도 아니고 이제
가요 무대. 에이 씨발 옛날 들어 살래.